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 이하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리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라고 하면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평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폭설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잘 받아서 영적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왜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은 그 성도는 구원도 못 받고 망하게 되는 걸까요? 예,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도 자기는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은 올바르기도 하고 구원의 길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위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르면 우리는 다 파멸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는 세 가지 유형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전하는 말씀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형은 말씀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십일조를 잘 바칩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십일조를 바치면 복 받는다고 말씀 전하면은 그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성도에게 바르게 적용된 말씀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성도에게 십일조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만 전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도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 겁니다. 그러면 계속 죄 속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전했지만 그 사람에게 잘못 적용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는 말씀의 내용과 적용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삶이 악한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바른 신앙도 가질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 자신은 말씀은 잘 전했지만은 그 삶이 악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가 만일 그런 거짓 선지자의 삶을 따라가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잘 전했지만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처럼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여러분 얼핏 보기에 이름이 비슷해서 형제 같지요. 그런데 형제는 아닙니다. 발락은 광야에 가까이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모압 나라의 왕이었고 발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떤 유형의 선지자였냐고 하면은 세 번째 유형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축복과 저주를 하면은 그 결과가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도 거만 맞춰질 때가 됐고 그 지역 최고로 강하다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도 격파하고 지금은 이 모압 땅 가까이에 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만 점령하고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자기 나라 모압을 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아모리 군대까지 꺾고 또 사기 충전해서 바로 지금 자기 나라 코앞에 와 있는데 자기들의 군사력은 약하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만 하면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큰 돈도 주면서 자기한테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은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좀 기다리라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밤에 그 말씀을 듣고 어제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모압에서 온이 사신들을 하룻밤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압 왕인 발락에게는 가지도 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주하지도 말란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다음 13절에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발락은 모압 사신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돌아온 이 사신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꼭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자기 나라가 보호될 텐데 이 생각한 나머지 또다시 사신을 보내게 되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도 더 큰 돈도 보내고 함께 높은 귀족들을 보내면서 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부탁을 두 번씩이나 한 발람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간다 그래야죠. 얼마 전 모압 사신들이 처음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압 땅 발락에게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니까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 발람은 지난번 사신들에게 한 것처럼 두 번째 온 사신들에게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발람이 모압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지만은 주의를 주세요. 그러나 네가 가거든 꼭 내가 준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러시면서 발람이 가는 길에는 나귀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꾸중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놀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단한 주의를 주시면서 이번에는 가서 꼭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발람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갔는데 왕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자 여기 왔으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발락이 알게 됐지요. 이 발락은 혹시 다른 장소로 가면은 저주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세 번씩이나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발람은 세 번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축복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절대로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줬다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실행한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아까 발람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모압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두 번째 사신이 왔다 하더라도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발람은 혹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더하실지 이런 그 생각을 발람이 한 것은 하나님도 말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발람도 이 자리에서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악한 선지자로서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에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약속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린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실까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벌은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2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허물도 넘어가고 반역도 넘어가고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느냐 하면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반역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벌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벌은 내리고 축복은 취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벌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축복의 취소는 전체적인 것이자 궁극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벌을 받았는데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벌은 일부 혹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받고 축복은 나중에 결국은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은 축복은 벌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죄를 짓고 벌 받아서 감옥에 갔다면 자유라고 하는 축복이 여러분 제한된 건 아닙니까?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석방되면 자유라고 하는 거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인 시간 일시적으로만 벌이 임하고 축복은 다시 나중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그러한 경우이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일부만 벌을 내리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에 벌이 임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100명 중에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10명만 벌을 받고 90명은 벌을 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축복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일부 사람만 벌 받아서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축복을 회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이나 죽이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파멸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아마 그들이 지은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멸됐습니까? 아닙니다. 백성 일부만 벌받아서 죽었고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는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길게 벌을 받기는 받았지만 회복되었잖아요. 부분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지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일부는 파멸당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고 결국에는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복을 취소하거나 저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복은 여러분 취소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분적인 벌은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복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배워야 될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지만은 그 벌도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나는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축복이 다 취소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나 우리가 원하는 부귀 영화를 다 얻지 못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이 세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취소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어려워도 그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난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데 그 고난 중에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고난을 받아야 새로워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고난 받아야 유익이에요. 그런데 죄를 아예 안 지으면 죄 지을 때 받는 고난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삶의 평강을 위해서도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 짓지 않아도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피하면 적어도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자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벌은 죄 지은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다시금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이루어주시는데 아주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벌이 일부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벌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는 결코 파멸당하지 않고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만 벌받아서 파멸당하는 것,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은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말이죠. 너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 다 벌 받는 게 아니라 벌은 일부만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그 벌을 받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느냐 말이죠. 그럼 나는 정말 파멸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축복받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공동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교회 안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전체적으로의 축복은 회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축복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안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개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고 망하는 일부 신자를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에도 많이 나타난 일이고 현재 세상이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개인이 파멸당하고 심지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혹은 내 나라가 전체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도 나는 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꼭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부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벌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혹은 내 나라가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는 뭐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벌을 받는 건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파멸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지키면은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벌이 내가 세상에서 파멸당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고 회개하면 파멸당하지 않고 궁극적인 축복은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요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회복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라는 이 공동체에게 부분적인 고통이 임할 때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내가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라도 나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공동체의 축복이 임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벌받아 망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믿음 지키면은 궁극적으로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벌받는 사람 속에 속하거나 벌받는 어떤 기간이 길어서 내 일생이 어떤 벌만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이나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된 것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백성이라도 아무렇게나 살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과 또이 부분적으로 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은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삽니다. 단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복 속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소망과 기쁨 속에 새힘 얻어가며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도록 계속 지켜주시고 그 자녀에게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결코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발람이 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축복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발람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예언도 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예언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자기의 예언대로 살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축복해주고 행동으로는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람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자신은 아주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발람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발람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세 번씩이나 축복하게 되니까 다시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발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격파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 발람은 이스라엘이 죄 짓게 만들면 된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말이에요. 말로는 좋은 말만 해주고 뒤로는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 미리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큰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민족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악한 짓을 했던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보낸 군사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주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람 같은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꼭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을 일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일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축복받지 못할 길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여러분 때로는 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벌도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은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길에 가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도 내가 믿음 지키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 지키면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벌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때 혹시 내가 벌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나는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니까 억울할 것이 없고 남들은 다 안 받는데 나만 벌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어떤 회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날지 모르고 반드시 일어날 회복이 뭐냐고 하면은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벌받는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나 내 교회와 내 나라의 다른 사람들은 벌받지 않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공동체가 회복할 준비, 회복할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은 많은 감사와 기쁨 속에 벌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성도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해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벌하실 겁니다. 심지어 이웃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해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해치는 것도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저주할 게 아니라 축복할 때 우리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로만 축복하고 행동으로는 망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직 축복의 길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끼쳐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옵고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험악하여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벌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무서운 벌이 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반드시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믿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속에 새 힘을 얻고 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만 벌 받는 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선을 이루시며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이웃의 축복이 되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며 회개의 기도와 영생과 구원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축복을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도 구원하는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이 시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바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삶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이 쌓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 우리 출타한 성도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따뜻하고 평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